결혼 후 사이가 소원해진 제리 맥과이어와 도로시 보이드. 결국 별거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제리. 도로시가 필요하단 걸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가는데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6년 미국에서 개봉한 캐머런 크로 감독의 코미디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운동선수나 스포츠 클럽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하고 광고 출연이나 각종 계약을 처리하는 사람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영화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는 스포츠 에이전트인데요.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다시 도약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와 르네 제리거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 에이전시의 매니저 제리 맥과이어는 7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하루에만 26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그야말로 잘나가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부상으로 입원하자 업무차 병원을 방문하는 제리. 그런데 선수의 아들이 무리하게 경기하는 아빠를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제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아들은 제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욕을 하며 돌아섭니다. 제리는 자신이 선수들의 장래와 건강보다 연봉과 계약금에만 집착했음을 깨닫고 에이전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돌리는데요. 동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리는 자신의 친구이자 에이전시의 대표인 슈가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들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제리는 회사를 나서며 함께할 동료를 찾지만 모두들 외면하고 말단 여직원 도로시만 따라 나서는데요. 한편 제리의 인간적인 면모에 이끌린 미식축구 선수 로드는 제리와 유일하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His Name is Alive의 Sitting Still, Moving Still, Staring Out 여전히 앉아서 움직이며 응시하다 였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극본은 캐머런 크로 감독이 직접 썼는데요. 흥미롭게도 원래 캐머런 크로 감독이 염두에 뒀던 배우는 톰 행크스와 위노나 라이더였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초고를 썼는데요. 하지만 톰 행크스가 다른 영화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하자 톰 크루즈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죠. 감독의 주변 사람들은 톰 크루즈 캐스팅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톰 크루즈가 대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톰 크루즈와 위노나 라이더를 카메라 테스트해보니까 둘은 연인이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라 다른 여배우를 물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힌 배우가 르네 제리거였는데요. 제리거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독립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신인 배우로 당시에는 사정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더 후의 매직 버스, 마법의 버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는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작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아메리칸 메이드, 미라, 탑건, 7월 4일생, 잭 리처, 라스트 사무라이의 다수가 있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르네 제리거가 연기한 도로시는 제리 맥과이어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절묘한 캐스팅 덕분에 배우 제리거가 지닌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느낌이 제리의 이상주의와 결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영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네 제리거는 1969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1992년 TV 영화 A Taste of Killing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널리 사랑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주디, 시카고 등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 실력을 뽐냈고 더 홀, 트루스, 콜드 마운틴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2003년 콜드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2020년 영화 주디로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도로시 아들인 레이 보이드 역할의 조너선 립니키는 앙증맞은 외모와 인상적인 연기로 최고의 아역배우 자리에 올랐는데요. 제리 맥과이어 외에도 영화 스튜어트 리틀과 리틀 뱀파이어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과 브라질 주짓수에 매진했던 립니키는 벌써 30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스타가 돼서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알아보면서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리키리 존스의 Horses, 말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e will fly way up high where the cold wind blows or in the sun laughing, having fun with all the people that you know. Situation should keep us separated. You know the world won't fall apart, and you will free the beautiful bird that's caught inside. Can't you hear her? Oh, she cries so loud, just to wild notes over water and clouds. That's the way. You're gone.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는 제리가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는데요. 로드가 미식축구 선수로 등장을 하죠. 영어로 풋볼이라고 부르는 미식축구는 미국의 주요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요. 4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일 미국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는 미식축구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정규 대항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내셔널 풋볼 리그, 줄여서 NFL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 있고요. 매년 초 AFC와 NFC 승자가 격돌해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말하는데요. MLB는 국제야구연맹과 함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관리하기도 하죠. 경기 형식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구성되고요. 각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라는 우승 결정전을 치러서 월드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또 미국의 프로농구 연맹 NBA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개막해서 팀당 정규 시즌 82경기를 뛰고요. 이듬해 4월 말 정도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 중순 정도에는 우승팀이 가려지는데요. NBA의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하키 리그 NHL은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데요. 북미 하키 리그라고도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경기력 수준이 높은 아이스하키 리그이기도 합니다. 매년 9월 하순 개막해 경기를 치르고요. 이듬해 4월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에 열리는 스탠리컵 결승에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프로 경기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더 후에 Getting in Tune, 조율하기,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는 제작비 약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7년 미식축구 선수 로드 역할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낸시 윌슨의 샌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톰 크루즈의 진정한 매력은 액션이 아닌 이런 캐릭터에서 빛을 더 바란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 어려운 영화다. 직장인으로서 공감 가는 영화다. 레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르네 제리거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재미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몰입이 잘 되는 영화다. 우린 너무 크게 보고 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중요한 건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인데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제리 맥과이어는 희한한 사람이다. 애초에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상기시켜준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영향력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코미디 애정 영화이자 오스카 수상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제리 맥과이어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제리 맥과이어를 다들 떠나지만 유일하게 떠나지 않은 선수 한 명이 있었죠. 바로 미식축구 선수 로드 티드웰이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가 함께 일할 것을 계속 요청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쇼미더머니, 떼돈 벌게 해줘.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해지기 전 미식축구 선수 로드에게 제리가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경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없는 거야. 이번엔 제리 맥과이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모두 잘나가던 제리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그때 제리가 자신이 회사를 차리겠다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자 싱글맘인 도로시가 함께 하겠다며 일어나 따라 나서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드가 미식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는데요. 잠시 후 깨어나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순간에도 제리! 제리 맥과이어! 라고 소리 지르며 제리와 감동의 포옹을 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닐 영의 World on a String, 외줄 위의 세상,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동네. 오늘 들은 곳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인간사가 담긴 감동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폭풍으로부터 피할 곳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Shelter from the storm. And if I pass this way again, you can rest assured I'll always do my best for her on
that I give my word. In a world of steel an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Not a word was spoke between us. There was a little risk involved. Everything up to that point had been left unresolved. Try imagining a place where it's always safe and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 was burned out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Poisoned in the bushes and blown out on the trail. Hunted like a crocodile, ravaged in the c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Suddenly I turned around and she was standing there with silver bracelets on her wrists and flowers in her hair. She walked up to me so gracefully and took my crown of thorns.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Between us, something that's been lost. I took too much for granted, I got my signals crossed. Just pretend till it all began on a non-eventful m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Well, the deputy walks on hard nails and the preacher rides a mount. But nothing really as much, it's doom alone that counts. And the one-eyed undertaker, he blows a feudal h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ve heard newborn babies wailing like a moaning dove, and old men with broken teeth stranded without love. Do I understand your question, man? Is it hopeless and forl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n a little hilltop village, they gambled for my clothes. A bargain for salvation, and she gave me a lethal do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을 전국 ADHD 인식의 달로 정하고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HD를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풀이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ADHD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올림픽 대표 체조 선수였던 여성이 희귀한 폐렴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은 폐렴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ADHD입니다. 네. 예, 정신질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식, 대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ADHD, 질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문의 그 풀네임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입니다. 영어 단어의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ADHD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는 뜻이고요. 네. Hyperactivity, 과잉 행동, 디스오더, 장애라는 뜻입니다.
네.
자, ADHD는 뇌 전두엽의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납니다.
네.
집중력과 충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 정신과적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유전적 요인도 있고 신경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의 조합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ADHD 인식의 달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사실 ADHD라는 용어가 의료 분야에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1987년입니다. ADHD를 의료계가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의 주도로 2004년에 ADHD 인식의 날이라는 것도 처음 생겼습니다.
네.
켄트웰 의원은 미국 어린이의 약 3에서 7%, 성인의 약 4%가 ADHD를 앓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ADHD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이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라고 당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의료계뿐 아니라 이 ADHD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요. 인식의 달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네.
하지만 ADHD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대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ADHD에 관해서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부터 함께 네네. 알아보죠.
자, 미국 아동과 성인의 ADHD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CHADD, 차드가 이런 여러 연구 논문을 냈습니다.
네.
이 ADHD에 관한 7가지 미신, 오해를 정리해 뒀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오해가 ADHD, 어린이에게만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 앞서 인식의 날 결의안에서 이미 아니라는 설명이 됐네요.
네. 성인들도 ADHD 앓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ADHD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드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청소년기까지 ADHD가 지속된 사례가 50에서 80%가 되고요.
네.
성인기까지 이어진 사례 35에서 65%였습니다.
네.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16년간의 후속 연구에서는 77%가 ADHD 증상이 그대로 있거나 기준치 미만의 증상으로 진단이 됐고요.
네.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10년 후에 여전히 높은 ADHD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ADHD가 없는 여자아이들보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오해는요.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건가요?
예. 국립 어린이 건강조사에 따르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어린이들의 ADHD 진단율이 매년 5%씩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거 좀 진단이 과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던 건데요.
아.
하지만 2014년에 국립 ADHD 및 뚜렛 증후군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주의 깊게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단받은 어린이 10명 가운데 9명이 최선의 모범 지침에 따라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오해 살펴보죠.
예. 약물 치료가 과하다는 오해입니다. 국립어린이건강조사의 2003년에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ADHD로 진단받은 어린이 약 500만 명 중 69%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약물 치료가 적절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과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바로 부모의 나쁜 양육이 ADHD를 일으킨다. 이런 오해입니다.
아무래도 어른이들의 그 신체나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유전 환경 또 신경 생물학적 요인이 종합돼서 좀 생긴다 이런 요인을 말씀해 주셨죠.
네, 정확하고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결론은 ADHD 발병과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ADHD 증상과는 일부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증상과 일부 관련이
네네.
있다.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을 했거나 부모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아.
자, 이 밖에도 소수 인종 아동에 관한 과잉 진단, 과다 투약 오해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국립 어린이 건강 조사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 11.5%, 흑인 어린이는 9%, 히스패닉 어린이 6.3%로 백인 아동의 진단률이 흑인 아동과 히스패닉 아동 진단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ADHD 인식의 달을 맞아서 소개해드리는 ADHD 오해와 진실. 지금까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자, 증상이 어떻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들어볼까요?
예. 자, ADHD라고 하면은 하나는 주의력 결핍, 다른 하나는 과잉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장애를 다 갖고 있거나 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16살 아래 청소년은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17살 이상부터 성인은 5개에 해당된다면 전문의를 꼭 만나야 합니다.
네. 자, 그럼 AD 주의력 결핍에 해당하는 증상부터 살펴보죠.
네. 자, 우선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실수가 잦다. 물건 자주 잊어버린다. 쉽게 정신이 산만해진다. 과제나 놀이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남의 말에 주의를 못 기울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장기간 노력해야 하는 일이 싫고 피하게 된다. 뭐 이런 증상입니다.
네.
사실 방금도 반응을 하셨지만 이런 것 해당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어쩌다 그러는 것 말고요. 이런 상태가 적어도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네.
자, 지난주에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하영 교수와 대담을 했었는데요.
네네.
자신이 이 ADHD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생 때 매일 학교에 교과서를 안 가져가 서 모든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넣고 빈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데 그 정도로 거의 매일 반복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6개월 이상.
자, 그럼 과잉 행동 HD 증상으로 넘어가 보죠.
예,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을 많이 한다. 타인의 질문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답을 내뱉는다. 내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몸을 비틀고 손과 발을 만지작 두드린다.
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종종 나가 버린다. 대화하거나 게임을 하는 중에 사람들을 방해한다. 조용한 놀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네. 사실 자폐증도 그렇지만 정신적 장애라는 게 그 범위와 정도가 상당히 넓고 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진하영 교수 한번 얘기 더 하게 되는데요. 그 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시력이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안경을 맞추잖아요.
네네.
눈이 나쁘다고 해서 눈 나쁜 사람들이 같은 안경을 안 쓰는 것처럼
네.
이 ADHD도 개인차가 있고 또 커서 치료법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의를 만나는 게 필요한 거네요.
예. 뭐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네.
ADHD 역시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약물, 심리 행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대략 7가지로 나눈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치료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같은 자극제가 종종 처방이 되고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네.
비자극제 약물로는 아토목세틴, 구안파신이 있는데요. 대안으로 일부 개인에만 적합한 그런 약물입니다.
네, 약물 치료는 그렇고 행동 치료는 어떤가요?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예, 행동 치료는 자기 통제 능력과 충동적 행동 관리,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랍니다.
네.
이 소아 ADHD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특별히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춘 치료사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사를 찾을 때 이 자녀를 위한 일관된 규율을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지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지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을 알려주는지 또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하는지 치료 계획을 평가받고 조정할 만큼 유연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치료사를 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요.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식사와 운동, 수면요법 등도 행동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멋지고 마치고 시간에는 10월 ADHD 인식의 달을 맞아서요. ADHD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영국 왕립학회가 2020년 최고의 과학책으로 선정한 책이 있습니다. Explaining Humans라는 제목인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쓴 30대 영국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카멜라 팡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8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26세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생물정보학 분야 과학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성의 사례만 봐도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좋은 예가 아닌가 싶네요.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이란 제목입니다.
예, 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자, 멋지고 마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폐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인 스포펀드의 한 여성이 자신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모금 캠페인 시작합니다. 이런 사연을 올렸는데요.
네.
예, 알고 보니 미국 미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네. 가장 많은 5개 메달을 획득한 전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 메리 루 레튼 씨인데요.
네.
텍사스에 살고 있던 레튼 씨가 지금 아주 희귀한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이 이 레튼 씨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폐렴이라는 게 심각하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폐렴은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흔하고 또 잠재적으로 심각한 폐 감염입니다.
네.
허파과리에 염증이 생기고요. 고름이라든지 뭐 다른 액체로 가득 차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폐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슴 통증, 숨 가쁨, 피로가 포함되는데요.
네.
이 증상의 심각도는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뭐 고열, 호흡 곤란이 심한 중증 증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또 노인과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세균성 폐렴은 주로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요.
네.
바이러스성 폐렴, 항바이러스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예방 방법 좀 알려주시죠.
폐렴구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선수 레튼 씨 15일자 CNN 보도에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예, 예.
이번 주 여행 시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린 여행 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 남북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는 곳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네, 저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프라인 간담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1차 프로젝트 했을 때는 아무 주제 없이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주제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운영진과 회원이 함께 모여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1년 10월에 창립했고요. 현재는 1기와 2기 운영진이 한반도 이슈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단체에 관한 자세한 소개 1기 창립자 박준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과 남한 출신 청년들이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한반도 내외에 있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인 청년 모임입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한국 내 소수자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북한 이탈주민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차별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조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뭐 제가 부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서울에서 왔을 수도 있고 평양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한반도 조선팔도에서 어디서 오든 다 같은 한반도민이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청년 실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일까요? 이기 김건주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남북관계 관련한 각 대학교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 동아리 임원진들이 저희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초기 창립자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별 그리고 다른 대학들까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주로 대학 운영진 그리고 다른 청년단체 임원진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사업하고 일하면서 잘 맞았던 친구들 이렇게 초청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네, 모집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40명 정도인데요. 김건주 대표는 단체 주요 활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럼 기고를 많이 했고요. 박준규 창립자님께서 다양한 언론에 남북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의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단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과 나눔이라는 한반도 분야의 큰 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대학생 통일 분야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자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된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거시적인 강의 중심의 아카데미는 많이 운영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관계의 실무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강화하는 사업에선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그 분야에 재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시키는 직무 역량 부트캠프 식으로 통일과 나눔이랑 기획하고 마지막 예산 조정 단계 있고요.
김건주 대표는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실무자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더불어 하반기에는 다양한 단체와의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랑 같이 북한인권 COI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올해 말에 진행될 세미나 있고 같고요. 미국 지부에서는 이제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 중에 HRNK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후 예산 받아가지고 HRNK랑 청년 국제 세미나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청년 실무자들의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어떤 거가 중요한지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했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우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진우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외교학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죠.
북한 인권을 바라볼 때 국제적으로는 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을 바라보자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청년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한국 청년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영 프로페셔널들 그런 세미나를 10월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시점으로 해서 이거를 점차 장기적으로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해외 국가의 이 북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또 청년 연구원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형 교류하면서 서로가 이제 북한 인권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서는 이걸 바꿔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큰 지금 목표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공공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학생들도 많고 외교관들도 많고 국제 문제 종사자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이 공공외교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현재 통일과 북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한반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전파하는 데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의 회원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남북한 관련 문제를 접목해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2학년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한을 회원은 심리학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들을 포착한 후에 정책을 낼 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왔다 하면 모두 약간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맞춤화시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50대 분들한테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남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북한 인권 관련 분야라고 했고요. 단체 활동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의 실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전 학자로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학문 분야로서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실제 정책 발의하는 사람들이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고 단체에서 바라는 점은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좀 더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문제 연구 쪽으로 심리학을 결부시켜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 회원들은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낄까요? 이 단체 대변인 역할과 함께 대외 협력 부서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심유진 씨에게 들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UN 인권사무소 서울에 있는 인권사무소랑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청년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UN 인권사무소 국제기구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하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뜻깊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 심유진 매니저는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으로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긴 사실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면은 아예 통일에 대한 거나 뭐 이런 북한에 대한 이슈를 아예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낸다면 저는 한반도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태도만으로도 충분한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